VOA 세계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이 어제 전화회담을 갖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매튜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하마스가 억류하고 있는 인질 석방을 보장하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 경감을 도울 수 있는 즉각적 휴전 달성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가자지구에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밀러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특히 블링컨 장관은 중동에서의 분쟁 확대를 막고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는 이날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교착을 거듭하는 상황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했습니다. 하니예 최고 정치 지도자는 방송 연설에서 최근 하마스가 동의했던 카타르와 이집트의 중재안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대로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노력이나 합의도 영구적 휴전, 가자지구 전역에서 이스라엘군의 완전 철수, 실질적 포로 교환, 이주민 귀환, 재건, 가자지구 봉쇄 해제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니예 최고 정치 지도자는 또 하마스가 모든 내부 정파와 함께 전후 가자지구 행정 구성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하마스 제거를 외쳐온 이스라엘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달 27일 첫 번째 토론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 CNN 방송에 초청을 수락했다면서 어디서든 언제든 토론을 할 수 있다고 한 당신은 어떠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나는 6월과 9월에 제한된 두 번의 기회에 정직하지 못한 조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27일 첫 토론은 조지아주 아틀랜타의 CNN 스튜디오에서 열리며 9월 10일 개최되는 두 번째 토론은 미 ABC 방송 주관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는 올 대선에서 두 후보가 가장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주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해 발언을 줄이기 위해 토론회에 엄격한 규칙을 적용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흥미 유발을 위해 매우 큰 토론 장소와 3회 이상의 토론회 개최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81살인 바이든 대통령과 77살인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토론에서 나이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과 캄보디아가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이날 나흘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훈센 전 캄보디아 총리 주도로 양국이 1997년 수교를 재개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점에 만족을 표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어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을 토대로 고위급 방문 추진, 영내 및 국제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화 정례화, 양국 해군 활동을 비롯한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마약 밀수,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등 초국가적 범죄에 대한 대응에서도 보다 포괄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급망 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훈 마넷 총리도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양자 다자 차원에서 양국 관계를 심화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캄보디아 정상의 한국 방문은 2014년 12월 훈센 총리의 공식 방문 이후 10년 만이라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중국을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 뒤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 심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28년 연속 미국의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양국의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대체로 맑고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에서 영상 13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28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 내지 2미터, 서해 앞바다 0.5 내지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또다시 지정됐습니다. 쿠바는 올해 명단에서 제외된 반면 북한은 28년째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또다시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했다고 미 국무부가 15일 VOA에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15일 미국의 무기 수출 통제법에 따라 북한,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고 결정하고 인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쿠바는 대테러 비협력국에서 제외했다며 쿠바가 미국과 반테러 등의 법 집행 문제에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관련 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을 해마다 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합니다.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 판매,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사실이 공지됩니다.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협조하지 않는 나라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첫 해부터 28년 연속 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무부는 국가별 테러 보고서 등을 통해 북한은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자금 근절 노력이 미흡하고 이 문제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 또한 보여주지 못했다고 평가해왔습니다. 북한은 대테러 비협력국 외에도 미국 국무부가 국제 테러 행위에 반복적으로 지원을 제공한 국가로 규정한 테러 지원국 명단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한 뒤 2008년 10월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됐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암살 사건, 북한에서 억류된 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 등을 계기로 지난 2017년 미국 정부의 테러 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협력 문제를 논의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양국에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북 제재 무용론 주장을 일축하면서 대북 압박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5일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무대에서 북한 문제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문제 해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해 북한이 불안정한 행동을 자제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유엔 안보리가 2017년 이후 북한의 거듭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단합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확대했으며 각각의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자국 영해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에 맞서고 중국 영토에서 수입을 얻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며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도 자국 영토에서 수입을 올리는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고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해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며 지난 7일 오선 연임 대통령의 취임한 이후 첫 해외 방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비롯해 모든 범위의 현안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러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과의 협력이 아닌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 발사와 포격, 위협적인 수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긴장 고조 행위는 영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스스로 찬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또 우리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거부한다면서 중러가 제기하는 대북제재 무용론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단합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실험을 규탄했을 때 북한이 불과 몇달후 외교에 복귀했음을 상기한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은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앞서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양국 간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언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온 가운데 이뤄지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는 등 양국 군사 협력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중러 정상회담으로 북중러 3국 간 양자 및 3자 연대가 더욱 공고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서 한반도 문제가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두 나라의 셈법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5일 푸틴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문제와 양국 무역 관계, 러시아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함께 한반도 문제도 이번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 지원과 관련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두 나라는 한반도 상황이 통제불능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공통의 우려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중국과 러시아 모두 한국과 미한 동맹의 위협을 가하는 북한의 역량 덕분에 자신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은 한국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 악화에 대한 논쟁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에 반대하며 두 나라가 대북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한국을 도울 의사가 전혀 없다면서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그들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한국을 어떻게 조종하고 그들의 파트너인 북한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제한적인 러시아와 중국의 파트너십은 잘 살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이날 BOA에 푸틴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해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간의 긴밀하고 위험한 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방문은 러시아가 군수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 하드웨어와 특수장비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러시아가 군수산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푸틴의 가장 큰 목표는 자신과 시진핑이 나토와 서방의 동맹에 맞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푸틴으로서는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중국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러시아의 이중용도 품목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북한 문제는 어쩌면 양국 관계의 유일한 문제일지도 모른다며 중국은 북한이 푸틴에 대한 새로운 영향력을 갖게 된 것을 우려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의 필수적인 포탄을 북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시 주석은 푸틴에게 북한에 대한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볼 것이라며 시 주석은 푸틴에게 김정은과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첨단 군사 지원 측면에서 무엇을 줄 것인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hinese are worried as to the new leverage that Pyongyang now has on Putin.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그러나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북중러 3국 협력의 강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러시아와 협력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 자신들만의 영향력을 갖고 싶어 한다며 그들은 3국 협력의 일부가 돼서 그 영향력을 잃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러시아가 중국에 북한과 3국 연합훈련을 제안했지만 중국이 거절했던 사례를 들었습니다.
Because the Chinese don't want to cooperate with Russia over North Korea. The Chinese want to have leverage over North Korea, their own leverage.
와일더 전 선임 보좌관은 중국은 지금 동북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며 그들은 타이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중국의 목표와 북한의 목표가 같지 않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목표와 러시아의 목표가 같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중러 정상회담이 중국 리창 총리와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만나기 일주일 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이 흥미롭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말 열릴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포탄 등 무기 거래에 있어 긴밀히 협력하는 것과 관련해 시진핑 주석은 푸틴에게 북한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한반도에서 더 도발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중국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의 의도와 입장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 think China and Xi Jinping is going to have to ask Putin, where are you going with North Korea? Are you enabling North Korea to be more provocative on the Korean Peninsul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중이 북중러 3국 협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그런 시각에 반드시 동의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중국이 모두 북한과 협력하고 있지만 북한과 더 긴밀히 협력하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이 무엇인지 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더 명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전략과 셈법이 각각 달라 3국 간 긴밀한 협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I don't necessarily agree with that. They're certainly cooperating now with North Korea. I mean, they're all allied with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다만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경제적 생존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큰 성공이며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미국과 유럽연합, 나토에 전달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국무부는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각국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각국이 자국민에게 최선의 이익을 위해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처럼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과의 3국협력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과 한국에 문의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지난 4일 한국, 중국, 일본이 이달 26일과 27일 서울에서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며 조만간 날짜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회의를 마지막으로 중단됐습니다. 한국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넘었지만 이산가족들의 아픔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면 상봉과 화상 상봉을 했지만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은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VOA는 한인 이산가족들의 아픔과 상봉 노력을 주도하는 선구자들, 미국 의회의 관련 입법 활동과 도전 과제 등을 조명하는 특별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이종훈 기자가 미국 의원들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진하기 위해 벌여온 입법 노력을 전해드립니다.
2021년 7월 19일 이산가족 상봉법안 표결을 앞두고 하원 본회의장 연단에 선 영킴 하원 의원은 이 문제는 나에게도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y mother-in-law was one of the many Koreans who made the brave journey across the 38th.
김 의원은 나의 시어머니는 가족을 남한으로 데려오기 위해 용감하게 38선을 넘은 수많은 실향민 중 한 사람이었다며 가족들을 데려오기 위해 다섯 번이나 38선을 넘나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전쟁을 겪은 가족을 둔 한국 출신 이민자로서 그리고 이제는 의회에서 봉사하는 최초의 한국계 미국인 여성 의원 중 한 명으로서 이 사안을 지지하는 데 목소리를 낼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행정부에 요구하는 이산가족 상봉 법안으로 이날 반대 없이 찬성 415표 만장일치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 공동 발의자인 미셸 스틸 하원 의원에게도 이산가족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스틸 원은 VOA에 사실 나의 부모님도 모두 북한에서 피난 왔다며 또 큰 이모 중 한 명은 장남을 만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Actually, my both parents fled from North Korea and they had
미 의회에선 2000년대 초반부터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시작됐습니다. 미시간주의 존 코니어스 전 민주당 하원 의원, 텍사스주의 샘 존슨 전 공화당 하원 의원, 뉴욕주의 찰스 랭글 전 민주당 하원 의원, 그리고 부친이 한국전 참전 용사 출신인 일리노이주의 마크 커크 전 공화당 상원 의원 등 주로 한국전쟁 참전 용사 출신 의원들이 앞장섰습니다. 특히 커크 전 의원은 2000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했을 당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대표단체인 이차이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위원회 사무총장과 인연을 맺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차이 사무총장은 VOA에 자신들을 도와줄 적임자를 찾다가 만난 사람이 2000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한 공화당의 마크 커크 후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커크 의원의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이고 또 단 하나인 형제가 여동생이 한국 입양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같으면 우리 사정을 이해하겠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해주겠지.
실제로 커크 의원은 당선 후엔 이산가족들과 정부 당국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하는 등 상봉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섰습니다. 이렇게 미주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의회 내 관심이 높아질 즈음인 2001년 11월, 하원에서는 처음으로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이듬해 2월 상원에서도 하원과의 동반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이 처음으로 통과됐습니다.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된 2008년 회기연도 국방수권법이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 건 의회가 이산가족과 관련해 제정한 첫 법률이기도 합니다. 이후 의회에서는 거의 매 회기 커크 의원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 의원들 주도로 관련 결의안이 발의돼 채택됐습니다. 현역 시절 미북 이산가족 상봉을 돕기 위한 법안과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다방면으로 움직였던 전직 의원들 중 현재 유일하게 생존해 있는 찰스 랭글 전 의원은 의회 내 이런 노력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And the fact that their families cannot be reunited and many Koreans have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still have their families held.
2017년 46년간의 의원 생활을 마친 올해 93세의 랭글 전 의원은 VOA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재결합하지 못하는 건 물론 많은 한국인이 미국에 와서도 같은 한반도 사람이지만 공산주의자인 인간들에게 붙잡힌 가족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북은 엄밀히 말하면 여전히 전쟁 중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 북한 정부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많지 않다며 많은 의원이 관련 결의안을 발의한 건 이산가족들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랭글 전 의원은 고령이 된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처럼 자신도 이들의 상봉을 보는 것이 일생 희망 목록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This is a question of doing the right thing.
랭글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정치적 관점이 아니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이것은 옳은 일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의회가 매 회기연도 국무부 지출 법안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을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는 문구를 포함한 건 2009년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거의 매해 빠짐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캘리포니아에서 나란히 첫 한국계 여성 의원으로 당선된 공화당의 김희용과 스틸 의원은 의회에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법안 및 결의안 발의는 물론 의회 내 관심을 이끄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국계인 민주당의 앤디 킴 하원 의원과 메릴린 스트링랜드 하원 의원, 또 한인 밀집 지역을 지역구로 둔 뉴욕주의 그레이스 맹 의원과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 알래스카주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도 힘을 보탰습니다. 이들이 힘을 합쳐 2021년 하원을 통과한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이듬해 2023 회기연도 국방수권 법안에 포함해 법률로서 공식 효력을 갖게 한 건 의회가 처음으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단독법을 제정한 큰 성과로 꼽힙니다.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이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최소한 화상 형식을 통해 상봉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한국 정부의 협조를 얻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매번 결의 형식으로 채택돼 법적 구속력이 없었던 과거에 비하면 큰 진전입니다. 영킴 의원은 더 나아가 지난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이 법안에 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한국 정부 및 미국 내 한인 커뮤니티와 화상상봉 등 이산가족 상봉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법제정 180일 이내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문구를 포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또 다른 한인 밀집 지역인 버지니아주의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과 제니퍼 웩스턴 민주당 하원 의원도 힘을 합쳐 미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정보를 담은 공식 기록을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고 지난 2월 하원의 법안은 발의 약 일주일 만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미 의원들은 북한에 둔 가족과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고령이 된 많은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영킴 의원은 VOA에 우리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 그 숫자가 바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First of all, time is running out on these Korean Americans,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I know.
이어 예전에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인들의 숫자를 10만 명 정도로 집계했었는데, 이제는 수백 명이라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라며, 이 가족들이 최소한 화상으로라도 만날 수 있길 바라지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물론 직접 상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산가족 상봉과 이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에게도 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스틸 의원은 VOA에 대부분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가족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it's time the family has to get together and they before they die. I think
특히 북한에서와 이곳 미국으로 이민 온 한인들은 가족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며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히로노 의원은 VOA에 특히 남북한의 미산가족 상봉에 미주 한인도 포함되도록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런 프로그램은 북한이 남북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가능하게 할 때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미주 한인들도 어떤 식으로든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길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program had to do with when North Korea enables the South Koreans to engage with their families, and when that happened.
그러면서 미주 한인 이산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공식적으로는 단 한 번도 상봉의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대해 아시다시피 매우 슬픈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인 설리반 의원은 미국의 관점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인도주의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And I think as Americans who support our very strong ally in South Korea, the Republic of Korea.
설리반 의원은 VOA에 강력한 동맹국인 한국을 지지하는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돕도록 독려해야 한다며 이는 매우 중요한 인도주의적 제스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동시에 미국 국민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공식 포럼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설리반 의원은 강조했습니다. 그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 억제 공약을 강화하고 있다고 미 군축 차관이 밝혔습니다. 미한 확장 억제 협의체 구성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그 같은 노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군축 국제안보 차관이 15일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습니다.
So we wanted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We wanted to remind the South Korean public of our commitment to South Korea. We know that they have.
젠킨스 차관은 이날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군비 통제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자 했으며 한국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한국 국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한국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을 뒤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 위협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우려를 이해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공약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이 확실히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 같은 미국의 강력한 확장 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진전을 거론했습니다.
We had our Washington summits last year and we solidified with the South Koreans our commitment to them under extended deterrence. We set up the
우리는 지난해 워싱턴에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했고 확장 억제 하에서 한국에 대한 공약을 공고히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 우리는 공동협의체를 구성했다면서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한국 측과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미국의 주요 전략 자산인 B-52 전략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이 잇따라 한반도 지역에 배치된 것을 상기시키면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일본, 호주가 우리의 공약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had a B-52 landing there. We had a nuclear sub as well. So there. So we're doing these things to make sure that they understand.
한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전 세계적인 핵 위협 국가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U.S. allies are understandably anxious about the explosive growth of Chinese nuclear weapons and their delivery systems and the likelihood that Russia will rely on
them. 리시 의원은 미국의 동맹국들은 중국의 핵무기 및 운반 체계의 폭발적인 성장과 러시아가 이러한 무기에 더 많이 의존할 가능성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은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에서 미국의 확장 억지력이 특히 취약하다며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이 지역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고 동아시아 동맹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뿐 아니라 수백 개의 다양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Asia, extended deterrence is particularly weak. Unlike in Europe, we withdrew all of our nuclear weapons from the region. East Asian allies not only worry about our China and Russia,
리시 의원은 미국은 억지력을 재확인하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논의하는 것을 금기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요격체를 공동 개발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활공 단계 요격체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는 15일 미국과 일본이 활공 단계 요격체의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미 국방부와 일본 방위성이 미일 양국 간 연구, 개발, 시험, 평가 사업 양해 각서에 따른 활공 단계 요격체 협력 개발 사업 계획과 관련한 공식 합의를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어 미국과 일본은 활공 단계 요격체 개발에 관한 합의를 추진함으로써 양국 간의 오랜 미사일 방어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역내 억제력을 증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청이 극초음속 비행 시 활공 단계 부분에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 역량을 제공하고 일본은 로켓 모터와 추진 부품 개발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극초음속 무기 대응과 관련해 기존 요격 체계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최종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었습니다. 미일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 전 활공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요격 체계가 완성되면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해 위성들이 탐지한 정보를 바탕으로 표적을 격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우주군 역량 등을 활용, 저궤도에 위성 수백 개를 배치해 광역 상시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요격체의 공동 개발은 중국과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주로 겨냥한 움직임이라며 하지만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는 일본은 북한이 보유한 모든 미사일에 취약하다며 북한이 보유한 신형 미사일은 활공하면서 기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Japan's susceptible to every missile that the North Koreans have from the Nodong up.
백톨 교수는 이는 탄도 미사일에 대한 방어가 훨씬 더 어려운 과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런 종류의 공격으로부터 한국이나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선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시스템 이상의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잠재적으로 서방을 위협하는 나라들인 러시아와 중국, 북한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러시아와 중국은 각각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인 아방가르드와 중거리 탄도미사일급인 DF-17이 이미 배치돼 있지만 북한은 극초음속 활공체를 실전 배치하기까지 아마 몇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났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극초음속 무기를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어 올해 4월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미국과 일본이 미사일 등 무기의 공동 개발과 생산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요격체 공동 개발 추진 합의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두 번째 합의로 앞서 두 나라는 RIM-161 스탠더드 미사일 3를 공동 개발하고 2020년 시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미 8군 사령관이 철저한 상시 준비 태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군과 영내 동맹국들과 엄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토퍼 라니브 미 육군 제8군 사령관은 14일 우리는 당장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니브 사령관은 이날 하와이에서 열린 미 육군 태평양 지상군 심포지엄에서 우리의 임무는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8군은 15일 미 국방부 국방영상정보 배포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라니브 사령관은 미 8군이 한국군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과 엄격하고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오늘 밤이라도 싸울 수 있는 준비태세를 완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니브 사령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우리는 이 임무를 함께할 엄청난 파트너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5일 8군 사령관에 공식 취임한 라니브 사령관은 당시 취임사에서 한반도 방어라는 중요한 임무에서 한국과 협력해온 미 8군의 유산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면서 미한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공약을 지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이번 심포지엄은 인도태평양 지상군에 관한 국제 행사로 다양한 관련 토론과 신흥기술 소개, 그리고 인도태평양 영내 안보 상호 운용성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미 8군은 밝혔습니다. 미 8군은 보병 제2사단을 비롯해 한반도 전역의 6개 예하 부대와 소규모 지원 부대를 총괄하는 미육군 산하 부대입니다. 미 8군은 지난 3월 실시된 연례 미한연합훈련 자유의 방패를 통해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한국합동참모본부 간 상호운용성 향상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야전실기동훈련 등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방한 중인 슬로바키아 외교 장관이 지적했습니다. 통일을 부정하는 최근 북한 성명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유라이 블라나르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이 한국 외교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과 우크라이나 내 북한 무기 공급 및 사용에 대해 논의했다고 슬로바키아 외무부가 15일 밝혔습니다. 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블라나르 장관의 방한 목적과 한반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이어 슬로바키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공급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라나르 장관인 이는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영호 한국통일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블라나르 장관은 핵 군축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블라나르 장관이 영내 평화와 안정은 더욱 안전한 세상을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본질적인 부분이며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오랫동안 노력해온 통일 프로세스를 부정하는 북한 측의 최근 성명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태열 장관이 블라나르 장관과 오전 회담과 공식 오찬을 갖고 양국 관계, 경제협력, 국제무대협력,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불법적인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슬로바키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해 나가자고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블라나르 장관은 슬로바키아도 러북 군사협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슬로바키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고 이를 위협하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강력히 규탄하며 한국 정부의 통일 비전과 대북 정책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아울러 슬로바키아는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동참하면서 가능한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슬로바키아 외교장관의 방안은 2013년 이후 11년 만이라며 이번 공식 방안이 양국 관계를 점검하고 실질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 동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합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커들이 올해 국방과 암호화폐 분야에 대한 공격을 더욱 늘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올해 미국 선거에 악의적인 사이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4일 올해 북한 해킹 조직이 국방 분야에 대한 공격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S사는 이날 공개한 동아시아 위협 행위자 보고서에서 중국과 함께 북한을 지목하고 북한이 새로운 정부 정책에 착수하고 무기 실험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2024년엔 점점 더 정교한 암호화폐 탈취와 국방 분야를 겨냥한 공급망 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작전은 새로운 군사력 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정권에 자금을 보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의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국가 안보상 자신들이 적국으로 인식하는 대상을 겨냥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작전은 북한 정부, 특히 무기 프로그램을 위한 수익 창출과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한 정보 수집에 사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사이버 위협 행위자들이 조직 내 특정 개인이나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피싱 공격 유형인 스피어 피싱과 소프트웨어 공급망 공격을 통해 정보기술 IT 산업 부문에 위협을 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와 국방기관, 인권운동가, 외교관, 정부 내 한반도 전문가들, 싱크탱크나 민간기관, 미디어 및 교육 부문을 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MS 보고서는 지난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늘면서 2023년 한 해에만 총 6억 달러에서 1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탈취 사건에 연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2017년 이후 북한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3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훔친 것으로 유엔은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킹 조직은 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자하고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자본을 일컫는 벤처캐피털과 기타 금융기관의 임원 및 개발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암호화폐 탈취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위협 행위자들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기술 안에 이미 존재하는 취약점을 이용해 해당 소프트웨어의 백도를 공략하고 그에 따라 추가 피해자를 더 발생시키고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MS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미국 등에서 치러질 주요 선거를 겨냥해 사이버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이들 선거에서 자국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를 확산시킬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중국의 노력은 거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중국 공산당이 인터넷 밈이나 비디오, 오디오를 증강하는 실험을 늘리면 결국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북한과 중국이 제기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나타내왔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국장은 지난달 4일 미국 캔자스대에서 열린 사이버 안보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 정부와 같은 외국의 적들이 우리를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이버 작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4일 유엔 안보리에서 열린 사이버 위협 관련 회의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공격을 지적하면서 미국은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협력해 북한의 행위를 포함해 사이버 공간에서 지장을 초래하며 파괴적이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행위를 부각시키고 규탄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런 행동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also concerned about the DPRK's malicious cyber.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이 같은 사이버 공격 사실을 부인하며 반발해왔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7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잊지도 않은 우리의 사이버 공격, 가상화폐 절취설을 내돌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우리 국가의 이미지 훼손으로 주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과 도전으로 보고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규입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으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탈북민들이 직접 만든 영화가 미국에서 상영됩니다. 주최 측은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과 워싱턴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한국 내 탈북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 도토리 상영회를 이번 주 미국에서 처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통은 14일과 18일은 뉴욕의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19일은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의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각각 상영회를 갖는다며 열악한 탈북민들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상영을 주도한 탈북민 출신 마영애 민주평통 상임위원입니다.
지난 가을에 중국에서 600여 명의 탈북민이 이미 북송이 됐고 그 이후에 또 뭐 200명이 얼마요 이런 순서대로 계속 북송이 됩니다. 북송된 탈북민들이 정치범수용소나 또 공개 처형으로 가는 이걸 막으려고 우리가 여기에 나온 탈북민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왔는지 그거를 우리가 얘기하자고 합니다.
도토리는 탈북민 출신 허영철 감독과 1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손수 제작비를 마련해 만든 극영화입니다.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탈북입니다. 한국전쟁 때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이산가족 할머니가 70여 년 뒤 북한을 탈출한 탈북 손녀와 극적으로 상봉하는 3대에 걸친 북한인들의 기구한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 주민들의 한많은 사연을 담고 흐르는 압록강 두만강. 직접 탈북이라는 실전을 겪으며 목숨을 걸고 이 강을 건너온 탈북민들이 영화에 출연하여 그때의 사연들을 담은 탈북의 한 장면들입니다.
이번 상영회를 위해 미국을 찾은 허 감독은 14일 VOA에 중국의 비인도적인 탈북민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미국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이제 전 세계 이거 알려서 강제 북송 막아야지. 지금도 아직도 중국에 지금 체류 중인 탈북자들이 많거든요. 저번에 600명 하고 이번에 또 200명 했잖아요.
북한 양강도 해산 출신인 허 감독은 자신을 비롯해 제작진과 출연자 대부분이 중국에서 북송됐던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겪은 이야기를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영화보다 가장 사실적인 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감독도 북한 사람이고 모든 배우들 스태프 다 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북송된 체험자들 위주로 만든 거예요. 그게 기존의 영화하고 차별화가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디 후원도 제작들이 받은 게 아니라 그 생존자들이 14일간 돈 못 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허 감독은 100여 명의 탈북민들이 손수 제작비를 후원해 영화가 제작됐으며 후반 편집과 홍보 과정에 통일부 등이 일부를 후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민간단체들은 중국이 국내 구금시설에 억류 중인 50명에서 200명의 탈북민을 추가로 북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박 미국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는 지난 9일 도쿄에서 류샤오밍 중국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와 만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도 지난 13일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을 만나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허영철 감독은 북한인들은 일제 강점기, 한국전쟁, 고난의 행군 때 모두 허기진 배를 도토리로 채웠다며 그러나 한국에선 도토리가 주요 식량이 아닌 건강식품인 것을 보고 영화 제목을 도토리로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역설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영화 도토리를 통해 탈북민 등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상황에 더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한인사회, 미국사회, 탈북자 문제는 이거는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어떤 정치, 이념, 종교 초월해서 인권을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VN뉴스 김영권입니다.
장애인 차별이 심각한 북한에서는 복무 중 부상당한 군인조차 외면 나간다는 탈북 여성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장애인 어머니와 함께 탈북한 이 여성은 북한 내 장애인 인권 실태를 고발하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년 전 하완신마비의 장애인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등에 업은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 맹효심 씨가 15일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 연단에 올라 북한 내 장애인이 겪는 고통을 증언했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둔 맹 씨는 북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Disabilities are not allowed to go universe in North Korea. And it's very hard to find a job. But my mom worked to that to help support our family. She handmade a course and so on.
장애인은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고 자신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음에도 가족 부양을 위해 삭바느질 등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 장애인 보호법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과 장애인은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16살 때 평양으로 떠난 가족 여행에서 겪은 일화를 소개하면서 북한이 상위 군인조차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I remember one time when I was 16 years old. We took a family trip to Pyongyang. The disabled veterans we met sold goods on trains to make a living.
평양 여행에서 군 복무 중 다쳐 장애인이 된 전직 군인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물건을 파는 모습을 목격하고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어 나무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기억난다면서 북한 장애인 보호법은 전직 군인조차 보호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6월 18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했지만 우리들은 이런 날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장애인 보호 조치를 갖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장애인들을 어떻게 지원하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맹 씨는 또 어려웠던 북한 탈출 과정을 회고하면서 탈북은 목숨을 건 위험한 여정이지만 장애인에는 더욱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My father carried my mother on his back. Why I hurt his hand? We cross the Yalu River into China.
맹씨는 아버지가 장애를 가진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강을 건너 중국 국경을 넘었다면서 탈출할 때 우리는 너무나 무서웠지만 탈북 후 어머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도착해 장애인을 위한 특별 좌석, 기차역,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등을 보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인 한국과 달리 장애인이 살아가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위험한 곳이며 북한 당국의 선전과는 정반대인 곳이라고 지적하고 북한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목발과 휠체어를 보내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희망은 북한 주민 모두가 자유를 얻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회가 더 많은 관심을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에서 북한 장애인 인권 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맹 씨는 지난달에는 미국 하버드대학이 개최한 탈북민 영어 말하기 대회에도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3년 장애인 보호법을 제정했고 2013년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서명한 북한은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16번째로 열린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제네바 정상회의는 미국 뉴욕에 있는 인권재단과 제네바에 있는 유엔워치 등 25개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회의에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의 신동혁, 강철환 씨를 비롯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호원으로 일한 이영국 씨, 또 영국에 정착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진검다리의 공동대표 박지현 씨 등이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VOA 뉴스 안수영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61년 5월 16일 한국에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제2군 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은 군인들을 이끌고 중앙청과 방송국 등 주요 기관을 점거했습니다. 이어 6개 항의 혁명 공약이 발표됐습니다.
혁명 공약 첫째, 한국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지금까지
군사정권은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두 달 뒤 박정희 소장은 최고 재건회의 의장이 됩니다. 박정희 소장은 이후 1963년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 출마해 제5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제3공화국의 출발이었습니다. 1929년 5월 16일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할리우드의 루즈벨트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첫 시상식은 270여 명의 영화 관계자들이 참석한 조촐한 연회 수준이었고 수상자 명단 역시 3개월 전에 이미 발표된 상태라 시상식장에서 수상 결과를 알게 되는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시상식은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1941년부터는 수상자를 미리 발표하지 않고 시상식 현장에서 수상자를 발표하는 관행이 생겨 사람들의 흥미를 더했고 1953년부터는 TV로 생중계됐습니다. 아카데미상은 오스카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실 아카데미를 왜 오스카라고 부르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얘기로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 사서이자 훗날 영화제 집행간부가 된 마가렛 헤릭이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마가렛 헤릭이 아카데미 시상식의 트로피를 보고는 오스카 삼촌을 닮았네 라고 말했던 것이 별명처럼 쓰이게 됐고 1939년 오스카란 이름이 아카데미상의 별명으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